안녕하세요. 당구할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맷을 잠깐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심각한 질문을 쭉 설명해 나가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회자를 모셨습니다. 저의 동역자이자 이전에도 사랑의 증검다리를 공동 진행했던 김진희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 대담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욥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오늘의 삶에서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겁고 묵직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철학자의 책상 위에서 나온 물음이 아니라 병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는 장례식장에서 혹은 모든 것이 무너진 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래된 질문을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언어로 다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선교사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흔히 우리가 욥의 사건 떠올릴 때 욥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왔다. 그런데 욥은 신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지난한 친구들과의 변론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은 그 충직함.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욥을 본받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겨내야 된다. 라는 그 주문 앞에 고통을 숨길 때가 있죠. 그러나 욥기 3장을 보면요, 욥은 적나라하게 자신의 고통을 절규합니다. 도무지 신앙인의 말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말까지 마구 토해냅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저 정도까지 말을 할수 있어? 저 정도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욥이 한 말, 내가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왜 하나님은 모태 문을 닫지 않으셨나?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한 욥은 이때 비로소 고통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욥은 자신이 가진 가치가 존재에 대한 가치로 따져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 그가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은 아들 일곱과 딸 셋 가진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오가며 사랑을 나누는 화목한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재물도 엄청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라고 하네요. 종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평판은 가장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욥에 대해서, 욥을이 아니고 욥에 대해서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자신을 규정하고 있던 이런 모든 수식어가 사라지자 비로소 그때 난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낸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가? 살아있어서 무엇하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바로 자신의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다시 말한다면 지금 자신이 살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절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면 애써 신앙적인 옷을 입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이 맡아온 역할이 무너지고 붕괴가 될 때 존재에 대한 회의나 또 흔들림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 일이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죠. 저도 이제 목사니까 나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목사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한 사업가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보면요. 앞에 붙어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이다. 성공했다. 건강하다. 이런 조건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욥도 보세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역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역할. 재산, 자녀, 사회적인 명성, 건강.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역할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제 상처 입은 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동방의 의인이 아니죠. 제 위에 앉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할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역할,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세상에서의 타이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욥의 이야기가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하고 때로는 같은 탄식을 내놓게 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질문과 탄식을 드러내는 일이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처럼 취급받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의 고민을 하나님께 솔직히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눌러두고 신앙적으로 괜찮은 척하려 애쓰기도 하죠. 우리가 구름이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처럼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씨름하는 것이 과연 불경건한 태도라고 보아야 할까요? 목사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드리는 이러한 질문과 탄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는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는 시간처럼 언제나 경건하고 고요하게, 때로는 황홀하게 매일 그렇게만 시간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현실적인 순간들이 닥칩니다. 30년 동안이나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병원에 정기검진 갔다가 암진단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동반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속으로 회의마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맞나? 지금까지 견지해온 나의 믿음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근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 자체가 불경건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처럼 절규해도 그것은 불경건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불경건은 오히려 극심이 아픈데 심각하게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데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불경건입니다. 욥이 바로 이 점을 집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파도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고통을 보며 이유를 굳이 설명하려 하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답을 내놓고 상담을 하려고 하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왜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 받아보면 질문이 아니라 그거는 취조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이 질문, 교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인 질문을 막 따발총처럼 해대는데 나 자신도 모르겠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아실 문제를 자기들은 다 아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은가 말이야. 그렇다면 회개하면 그 고통도 사라질 텐데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거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지만 이거는요 질문을 가장한 정죄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죄가 있어서 얻어맞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존재가 무너진 사람에게 설명은요 칼이 됩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쩌면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모습이 신앙이 좋은 태도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통의 한 가운데를 지날 때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선교사님,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겉으로 보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 중에서 누가 더 신앙적으로 지금 보입니까?
강조하신 거 보니까요. 겉으로 보면이라고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누가요?
친구들이요.
욥은요. 울부짖고 항변하고 자신의 탄생을 저주까지 해요. 이건 분명히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친구는 아주 고급스럽고 성숙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조곤조곤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경건하고 교리적으로 매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8장 20절에 하나님은 악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온전한 자를 붙드신다. 34장 12절에는요. 보라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정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반면에 욥의 탄식은 매우 불경건해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친구들의 편이 더 옳아 보이죠.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말씀은 정확한데 사람의 눈물을 읽지 못할 때가 많고요. 말씀은 매일 묵상하지만 고통은 묵살하기 일쑤입니다. 또 간증을 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지만 극복한 이야기만 하고 아직 아픈 이야기는 침묵합니다. 또 기도 모임에서 서로 나누는 탄식은 불편해하고 감사로 빨리 봉합해버리려고 합니다. 고난을 듣기보다는 원인을 먼저 찾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면서도요, 헌신이 많을수록 거룩해 보이고 지치면 믿음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선생 노릇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잘 배우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고독에 휩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은 동행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침묵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실 건가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놓아야죠. 그렇게 말하면요, 회복의 속도가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불편함의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이 남아있는 고통은 미성숙한 상태로 분류되고 말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이렇게 믿음 있게 보이는 사람들의 어프로치, 태도가요,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는 믿음 좋은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시잖아요.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같이 보이지만은요, 이건 사실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겠습니까? 욥기는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도다 땅땅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 친구들의 말에 노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너희들이 뭘 나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친구들의 말은 경건했지만 옳지 않았고 교리는 정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의 편을 드신다는 것,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붙들고 씨름해온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욥과 친구들 앞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 이 장면을 보고 저도 참 이 양가의 감정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엉뚱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 앞에 논객으로 등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과 친구들이 진안하게 나누는 이 논쟁에 끼어들지 아니하시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 순간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고통 앞에 존재론적인 몸부림을 치는 욥과 교리적인 논쟁을 하는 친구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답은 뭐냐면 짠 하고 나타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논리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란 존재로 나타나심으로 논쟁을 종료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존재를 뽐내십니다. 감히 인간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가 팍 죽는 질문을 퍼붓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를 포함한 친구들의 탄탄한 교리로 무장한 논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니 그럼 내 질문에 답해봐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잘한다고 지금 논쟁 속에 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봐라 하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 어디 있었니? 너희들이 묘성을 메어 띠를 만들 수 있어? 아니면 삼성의 띠를 풀 수나 있어? 아마 저 은하수를 서로 꿰어가지고 밧줄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질문 같아요. 너희들이 하늘의 법칙을 아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알기나 하니? 베헤못을 너희들이 낚시로 잡을 수나 있겠어? 아니면 리워야단의 혀를 너희들이 줄로 맬 수 있겠어? 이러면서 창조의 질서나 동식물에 살아가는 아주 작은 지혜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하기는, 이런 투로 하나님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저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 대답을 읽었을 때는 무슨 선문답 하시는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는 변론을 쫙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대답을 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는 고통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뜬금없이 천체 그리고 동물 퀴즈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욥이 깨닫습니다. 탁 무릎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인생은 하나님을 지식이나 교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로구나. 그래서 지금 천둥 가운데 나타나신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라고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와, 이게 이 장면이 욥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한다면요. 귀가 따갑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친구들의 따발총 같은 속사포 교리 문답, 쪽집게 성경 공부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가 한순간에 아버지 지금 보입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 눈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바로 그 순간 생물학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질문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친구들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고 지금 감격 속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미있게도 욥에게 이래 친구들의 오만방자한 이 마음을 오히려 복수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친구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씻기 위해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받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이 다 잃어버리고 테스트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잃어버린 것 두 배로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따라온 회복이지 축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잃은 아이들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를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요, 욥이 받은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신앙관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인생의 정의가 재정립되는 것이죠.
목사님, 처절한 욥의 존재론적 절규 앞에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점이 우리에게 특히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안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기의 관점에서 인생은 공정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여정이다. 이런 인생의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설명이 아닌 임재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인생이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도 하지만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역할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 존재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교리로 알던 사람이 임재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욥은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이자 축복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욥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서의 삶입니까? 이 질문을 각자의 자리로 다시 가져가며 오늘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알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Thank you.